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합시다. 누가복음 15장, 오늘은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8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부터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선한 목자의 그 마음을 이해해 봤고, 그리고 그 양을 찾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정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된다. 특별히 우리 교회 목자 되시는 분들, 우리 교회 또 작은 소그룹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 마음으로 참여하면 너무너무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읽으면서 이 여인과 저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겹치면서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저희 아버님이 참 병약하셨어요. 그래서 늘 병치레가 참 많으셨거든요. 아마 벌어오시는 돈보다 약값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 집은 늘 힘들었고 쪼들렸어요. 자녀도 여섯 남매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정말 악착같이 일되는 일은 다 하시고 사신 것 같습니다. 늘 밤을 새면서 여섯 남매의 옷을 늘 이렇게 뜨개질로, 그 뜨개질한 옷으로 옷을 입히셨어요. 제가 여섯째 막내니까요. 제 옷은 늘 위에 있는 그 누나나 형의 그 옷을 털이 실이니까요 풀어서 다시 이렇게 저 몸에 맞추어서 이렇게 짓는 그런 옷으로 저를 주셨기 때문에 새 옷 같지가 않은 새 옷이었어요. 늘 몸은 저한테 맞았는데 늘 이상한 기분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색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님이었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셔서는 털썩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그럼 땅이 꺼지라고 이 방바닥을 두드리시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한숨을 쉬시면서. 이게 며칠 동안 그러시는 거예요. 들어오셨다고 벌떡 일어나셔서 아이고 하더니 또 땅을 두드리시고. 나중에 들었더니 우리 어머님이 그 못 먹고 자식들 못 입히며 허리띠를 쪼으면서 모은 돈을 그동안 개를 들으셨는데 그 개가 깨진 거예요. 근데 그 개 돈은 저희 큰 누님의 대학 입학 등록금이었다고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드신 거였는데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고 화가 나셨는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잠자는데도 어휴 소리가 저 안방에서 나는 거예요. 한 사흘 그러시더니 우리 어머님이 막 옷을 주섬주섬 입으시더니 또 밖에 확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 세 달 동안 그러시는데 어디를 가시냐 했더니 그 개주집에 쫓아가서 떼먹은 돈, 깨진 돈, 그거 내놓으라고. 그거 없으면 내 자식 대학 못 보낸다고. 그렇게 정말 원금이라도 좀 달라고 세 달을 쫓아다니시더라고요. 마침내 장하신 어머님은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해 저희 큰 누님은 정말 어려운 그 대학을 들어가시고 그 대학 들어가는 등록금을 해결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 아버님은 늘 그랬거든요. 야, 그 포기해. 야, 어떡하냐. 잘 됐다. 큰애 그냥 직장이나 보내라. 근데 어머님은 무학자셨거든요. 못 배우신 한을 절대로 자식들에게 주면 안 되겠다라는 그 악착 같은 마음으로 그 어려운 시절, 그 가난한 때 육남매를 하나같이 다 대학에 보내시겠다라고 그 발버둥을 쳐서 그 뜻을 이루셨어요. 아마 이 어머님의, 제가 지금 느끼는 그 어머님의 집착, 그 고집,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이 여인의 그 모습과 제가 이렇게 떠오르는 제 어머님의 모습하고 일치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모습이 일정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선하심과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100마리 양을 거느리고 있는 좀 넉넉한 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 부자라고 해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는 그 선한 마음이 그 부유한 풍성한 삶을 산 그 목자에게도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만 이 작은 동전 하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 집요함, 이 집착, 어떻게 보면 한 맺힌 여인의 그 서슬퍼런 그 집요함이 어쩌면 그 모습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찾아오신 것,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당신의 그 거룩함을 포기하시고 냄새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는요,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열심을 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쉬지 않으신 열심이 그리고 그 집요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 열심, 그 집요함이 있었기 때문에 한 영혼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무엇보다도 더 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연히 찾은 거라면 그런 잔치 버리질 않거든요. 기쁨에 즐거움이, 어이고, 그래? 이 정도로 말지. 찾은 것보다도 더 비싸게 들어가는 잔치를 왜 버릴 수 있겠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하게도 딱 3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떠오르셔야 돼요. 아, 오늘은 설교가 짧을 거구나. 역시 짧습니다. 오늘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한 드라크마, 동전도 가치가 좀 다 다른데 이 한 드라크마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 한 드라크마는 로마의 화폐였고 동전의 단위였습니다. 이 한 드라크마는 실버 코인이라고 은으로 된 동전이었습니다. 이 동전의 가치는 당시에 일용 노동자의 하루 품삯, 이게 한 드라크마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각 나라마다 이 임금 계산이 좀 다르죠? 최저 임금이 얼마냐 이게 정해진 대로 그 나라의 수준을 좀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오늘 모든 나라를 조금 이제 평균을 내보면 이 한 드라크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20달러 정도 되는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가 20달러다. 뭐 그렇게 이해하고 이게 접근해 보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열 드라크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200불인겠죠. 20불짜리 10개. 한 동전이 20불짜리의 그 드라크마 이게 동전이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게 되었고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은 등불을 밝히고 밤을 새면서 찾을 때까지 열심히 열심히 구석구석을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 헤맸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마침내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게 됩니다. 9절에 보시겠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이웃과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기쁨의 잔치를 벌인 것과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잘 생각해 봤어요. 좀 양보를 해서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잔치를 벌렸다. 좀 이해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잔치값이 더 들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강아지를 키우는 거나 펫을 키우는 사람들은 가족처럼 여기잖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지. 그래 살아있는 거니까. 자기가 이렇게 또 양을 태어날 때 받고 뭐 그 양을 좀 이렇게 마음이 두었던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그걸 찾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거. 그리고는 찾고는 아주 기쁨이 막 넘쳐서 잔치를 벌린 것까지는 제가 수긍이 좀 돼요. 이해하려고 드니까. 근데 이 동전, 20달러짜리 동전, 이 동전을 여인이 잃어버렸는데 이 여인이 밤새도록 그것을 찾고 찾고 찾았어요. 그냥 다른 일을 하지. 그 시간에 딴 데 가서 일하면 20불 또 벗을 수는 있을 돈인데 하여간 그 어려운 그 밤을 새면서 그 동전을 SOS고 찾았는데 그걸 찾고는 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친한 친구들을 막 부르고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최소한 잔치 벌이려면 200불 들겠어요. 아니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 아닐까 싶었어요. 20불짜리 되는 그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으려고 그 시간 동안 애를 썼다. 아니야 그냥 나머 다른 돈 채워가지고 200불 만들면 될걸.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한 드라크마의 가치만을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컨텍스트 열 드라크마라는 것이 도대체 뭐야? 라고 한번 찾아보기 시작하니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그냥 읽는 식으로만 이해해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렇다고 꼭 목사만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 분들은 평신도일지라도 정말 이 성경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해내기 위해서도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때 당시 말씀하실 때 그걸 듣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10드라크마가 뭐냐라는 것을 이해하면 오늘 이 이야기는 너무나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 10드라크마는 당시 유대의 풍습 중에서 신랑과 신부가 마치 사랑을 약속하는 결혼 반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만 그런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저런 다른 나라들도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이 데려오는 아내라든가 신부, 이 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딸을 보내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귀한 그런 가치를 깨닫게 한다는 의도로 신랑이나 이 신랑 집안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이 신부의 값이라고 매겨진, 시대마다 매겨진 그 돈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결혼, 어떻게 보면 결혼하기 위한 이게 돈인 거예요. 그 집안의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불하거든요. 그러면서 신부에게도 이 결혼을 위해서 지금 너를 사랑하고 너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속의 증표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결혼 반지겠죠?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10드라크마. 이게 10개라는 것은 항상 완전수예요. 모든 것을 대표한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모든 사랑을 여기에 담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치 있는, 색이 바라지 않는 은을 동원해서, 뭐 금은 너무 비싸니까 은 동전 10개를 모아서 줄에 이렇게 꿰서 신부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증표를 받았던 그 신부는 일생을 내가 저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증표로 그 소중히 간직하는 그런 것이 10드라크마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인은 너무 그것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10드라크마 이렇게 묶여진 그것을 손에 쥐든지, 심지어는요, 남편이 하도 속색이면 머리에다 그걸 쓰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준, 이게 장식일 수도 있고 목걸이일 수도 있는 그런 증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아주 못된 남편들은 이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남편이 이렇게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이제 내 사랑을 안 받아주는구만. 나를 존경하지 않는구만. 내가 당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랑의 증표로 준 그것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혼의 사유까지도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10드라크마는 또 이렇게 쓰여질 수 있었대요. 남편이 만약 죽었을 때, 여인 혼자 남았을 때 이 10드라크마를 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너무너무 궁핍해졌을 때 이 10드라크마를 딱 깨서 한 타임에 쓰게 되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허용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생각해 보세요. 이 10드라크마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200불 이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의미일 수 있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여인이 잃어버린 한 동전은 20불이 아니었다라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200불 중에서 20불 잃어버린 사건. 근데 이 여인은 한 20불도 아끼는 구두쇠였기 때문에 끝까지 찾았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너무나 깊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여인이 끝까지 매달린 그 비유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꾸 이 스토리를 이해하려고 듭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단순히 다른 것과 비교하는 대상으로 뭐 20달러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되지 뭐. 그죠? 다른 동전 중에서 그것도 하나 잃어버린 거 그냥 채워 넣으면 그냥 10드라크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받은 그대로의 그것. 그냥 에이 까짓거 뭐 여기 있는 거 그냥 어디다 쏙 집어넣어서 그냥 10드라크마 됐지 뭐. 이렇게 하고 위안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신부로 맞이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준 그 온전한 그것이 깨어진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그 잃어버린 것을 채워 넣어야만 온전한 10드라크마가 된다. 이렇게 집요하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여인의 마음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아마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10드라크마를 품에 안고 남편이 처음에 나를 얼마나 위해주고 사랑했는지를 아마 위로도 받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외로움과 힘든 걸 견뎌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랑의 징표를 간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하나는 잃어버린 20불의 가치가 아니라 남편과 맺은 사랑의 전부라는 거죠. 단순히 10분의 1을 잃어버렸으니까 이렇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것을 다 잃어버린 듯한 그 마음이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 밤새 집안 구석구석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한 간절함은 바로 그것이구나.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네? 그 하나 뭐 그냥 채워 넣지. 이게 아니라 약속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 사랑의 언약과 사랑의 증표가 지금 그 자체로 깨어졌다라는 그 절박함과 안타까움이 이 동전 하나를 찾아내야만 되는 여인의 심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그 열심으로 이 동전을 찾기 시작하는데 여인의 그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도둑이 가져간 게 아닌 걸 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이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지 왜 그거 딸랑 하나만 없어졌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그 집안에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등불을 붙이면 그놈이 어디 가서 숨어 있든지 은이니까요. 반짝일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석구석 정말 구석구석 찾아가지고 뭐 하면 짐도 다 끌어내고 뭐 다 뒤집었을 거예요. 그러다 그게 허망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아무리 구석에 있어서도 분명히 반짝할 거야. 이 확신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밤새 등불을 켜고 쓸고 닦고 옮기면서 이 동전을 찾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아 이런 거구나. 결국 열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게 채워넣고 말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열 드라크마라는 그것이 담겨있는 사랑의 언약이 하나로 인해서 깨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를 잃은 것은 10분의 1을 잃은 것이 아니라 열 드라크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이 훼손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한 영혼을 찾는 것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은 숫자 더 늘리려고 하는 그 개념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맺은 이 언약의 관계에서 그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못하는 그 허전함 때문에 우리는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복음은 우리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지만 물론 열 개가 모여지려면 하나하나가 모여서 열 개가 이루어지지만 이 하나는 결국은 열 개를 이루기 위한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는 열 개에 속할 수도 있지만 열 개 그 자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지난주 두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엘림 대학부에서 느헤미야 3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 느헤미야 3장에 나와 있는 성벽을 다시 쌓는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거든요. 참 난감했어요. 처음에는 야, 누가 어디를 중수했고 어느 집안이 뭘 했고 어느 정도 좀 크게 했고 뭐 이런 얘기만 쫙 이어지는데 그 말씀을 우리 청년들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은 이루어지는구나. 공동체에 대한 이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 개인주의적인 구원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반쪽짜리 구원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그 공동체는 예외 없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뛰어넘어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나와서 몇몇 사람과 같이 힘을 합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성벽 부분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아들이 없는 집안은 딸들이 함께 모여서 그 부분을 재건하는 모습이 다 드러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구원의 완성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생명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어요. 우리가 저지르는 이 개인의 죄들이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사회 모든 부분에서 다 물들게 되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죄의 뿌리가 개인에서 시작한 것으로 안 끝나고 전체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그냥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서 각자 편하게 그냥 요즘은 얼마나 그냥 클릭만 하면 그냥 예배 광경이 다 나오고 찾기만 하면 그 인터넷 안에 성경 공부 자료가 다 나와서 혼자 속 편하게 예수 믿어도 되는데 싫은 사람, 좋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 다 들어있는 이 공동체에 모여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기를 기대하시는데 그 구원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곳은 어쩌면 나 혼자의 그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서로서로 관계를 보면서 마음에도 안 들고 어떤 때는 아유 정말 심지어는 교회까지 가기 싫은 마음이 막 드는 이유들 이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그냥 아유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는 가나안 교회가 될까? 가나안이 뭐라고 하셨죠? 했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교인으로 나도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다. 이게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그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 구원 안에 들어있는 실체는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은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10명 중에 하나로 보지 않고 10분의 10, 1분의 1로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공동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신비인 거죠. 저는 요즘 새학기 들어서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새교환영팀에게 참 감사가 많어요.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참 기특해요. 기특들 하십니다. 그분들이 자꾸 제안하는 걸 가만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각자가 아니라 좀 공동체성을 이루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뭐 이름표 달기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보니까요. 이걸로 이번 학기는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 제안을 더 하시더라고요. 아마 다음 주에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요. 친교 시간에 그냥 여기서 기도 마무리 짓고 그냥 알아서 각자 줄 서서 먹는 게 아니라 그 밥 먹기 직전에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하여간 다음 주에 알아서 하시겠죠. 저는 뭐 들어도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가 서로 좀 보고 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고 한 사람이 그냥 기도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우리의 공동 기도로 대신하자. 이런 제안이거든요. 다음 주에 하시겠지만 오늘 미리 좀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명석한 두뇌를 제가 믿기 때문에 1분 안에 여러분들이 외우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1분 드립니다. 외웁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같이 외웁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본문이 얼마나 근사한 본문인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이 서로 사랑과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다 들어있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는 거죠. 주님께서 서로 사랑이라는 이 명령을 주신 것은 마음에 드는 사람 그냥 마음속에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우러났을 때 그냥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직도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의 그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하는 그런 그냥 마음이 끌려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작정하고 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구원하시고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으신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결국 우리가 실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홀로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 그럴 때 이 사랑하는 이 관계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었었던 레리 클레빗은 영혼을 세우는 관계의 공동체. 이 책이 참 좋은 책인데요.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꼭 한번 보시든지 제가 필요한 그 목장에게는 제가 몇 권 가지고 있으니까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Becoming a True Spiritual Community.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막 뜨거움이 생긴 게 뭐냐면 이런 교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목장, 이런 소그룹 모임에 모이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막 그게 막 떠올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 저자는 원래는 이 상담학자였어요. 근데 이 상담의 한계를 너무 절실히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게 상담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깨달아지면서 공동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뭘 기대하시는가를 그가 깨달은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책이거든요. 그 책 중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심각하게 깨어져 있을 때는 특히 더 그렇다. 우리는 깨어진 상태로 살아간다. 단지 우리 속에서나 다른 사람들 속에서 항상 그것을 보지는 못할 뿐이다.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벽을 허물 만큼 안전한 곳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다. 우리의 깨어짐을 인정하고 드러낼 만한 안전한 곳, 그곳이 바로 소그룹이고 그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 그때야 우리는 하나로 묶는 힘이 발휘되기 시작하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도구로 이 공동체는 사용되게 될 것이다. 교회 나오는 목적, 목장에 나가는 목적, 엘림 공동체 소그룹에 속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저 주일날 예배만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공동체가 이제 친교 공동체로 바뀌어져서 그 속에서 서로의 깨어짐을 받아들이며 그 깨어짐 앞에서 서로서로가 유익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펀떡 떠올린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질그릇에 보배인 예수를 담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질그릇. 한국말로는 그냥 막그릇이라는 거예요. 막사발이라는 거예요. 그릇 중에서 가치가 별로 없는 그릇이에요. 그냥 쓰고 버릴 것이에요. 유약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깨지기도 해요. 흠 많고 잘 깨지기 쉬운 그 그릇, 우리가. 근데 우리가 너는 조금 더 센 그릇이냐? 너는 조금 스크래치 덜 난 그릇이냐? 이거 가지고 비교하면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냥 질그릇은 질그릇이니까. 그냥 그 막그릇은 그냥 급하게 쓰려고 담아놓는 그런 그릇이지 가치를 매기는 그릇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질그릇이 자기들끼리 자랑하면 그건 웃기는 짓인데 이 질그릇이 자랑할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담은 게 뭐냐. 이 질그릇 안에 뭘 담았나? 보배이신 예수를 담았냐? 아니면 썩어 없어질 그 물을 담았나? 그걸 자랑하는 것이 이 우리가 주변 사람들하고 나눠야 될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숨겨놓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밖에 있는, 난 좀 너보다 큰 밥그릇인데, 나는 너보다 조금 덜 스크래치 났는데, 이것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서로 비교를 하면 우리는 그냥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서로 막 신경질 내고 서로서로 나는 조금 더 저놈보다 좀 큰 밥그릇이 돼야지,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그릇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보배를 담은 이 그릇이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깨지는 일이에요. 질그릇이 깨질 때 비로소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밖으로 넘쳐나니까요. 흘러나오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드디어 변해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겉모습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맨날 아프고 깨지고 늙어가는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에 있는 예수 때문에 우리가 너그러워지고 우리가 참게 되고 우리가 사람들을 인정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해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소그룹에서 모여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뭘 나눌 거냐라는 거예요. 제발 좀 잘난 척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서로. 별로 가치 없는 것들, 질그릇 가지고 네가 더 튼튼하냐, 내가 덜 튼튼하냐, 이것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안심하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진짜 해야 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연약함, 그러므로 말미암아 깨어진 일주일의 삶, 이 모습을 좀 나눌 때 여러분,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가 흘러 스며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묘하게도 그 말을 듣고 있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위로를 받게 돼요. 저 친구도 저런 아픔이 있구나. 저 가정도 저런 슬픔이 있었구나. 저렇게 괜찮아 보이는 저 가정도 저렇게 부부간에 힘든 어려움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은 숨길 게 아니라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가 흘러가게 되어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치유의 역사를 그 공동체에서 나타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깨어짐이 나한테 일어났을 때 그 속에서 흘러나오시는 것은 예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것 가지고, 큰 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가 자랑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보배로우신 예수 때문에 살 이유가 아직도 있다라는 그 사실이 세상을 향해 증거되어질 때, 세상의 소망만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새로운 빛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서로서로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숨기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는 그 세상에서 좀 자유화해져서 부족함, 깨어짐, 약함을 서로 나눌 때 여러분, 서로 그 나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말고 이 땅에 천국을 가장 설명할 수 있는 두 기관이 있어요. 아시죠? 작은 기관은 가정이고 가정이 모여서 이룬 기관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좀 맛보라고 주신 곳이 가정이고 교회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천국의 원리를 잃어버린 가정이 되면, 천국이 어떻게 서로서로를 대하고 있는가라는 그 관점을 이루는 교회가 되면 지옥 같은 가정이 되고요. 아수라장 같은 교회가 되더라고요. 천국이 어떨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천국은 분명합니다. 나를,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먹는 걸 서로 먹여준대요. 내가 날 위해서 안 사니까. 가정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어떡하라고 합쳐진 사람들입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이 관계가 무너지면요, 늘 싸워요. 지옥이 돼요. 왜 안 해줘? 왜 못해? 왜 나를 이렇게 만족시켜주지 못해?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가 분명히 가정에서 살아만 날 수 있으면,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말해줄 수 있을 거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집을 봐. 엄마, 아빠를 봐. 이게 천국이야. 여러분, 진짜 천국 된다니까요? 모든 어려움들, 이 땅에서 쪼들리는 것, 그거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관계만 회복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살지. 여러분, 이 회복의 역사가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되겠지만, 이 가정들이 모인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열 드라크마, 마무리 짓습니다. 열 드라크마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있을 때 열 드라크마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면 아홉 개끼리, 그래, 괜찮아. 하나 까짓 거 어디서 뭐 찾아오지 뭐, 빌려오지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는, 나는 널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형제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마음을 쏟게 돼 있고,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찬양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가사가 1절인데요. 한 절을 하나 더 붙여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 가사 1절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인데, 오늘 1절을 같이 부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으로 한번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 같이 먼저 1절 먼저 부른 다음에 2절 우리라는 공동체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 너를 잠잠히 살아 하시며 즐거이 흐르며 기뻐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이 넓게 바라보는 신앙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우리들의 마음 되길 원합니다. 열 드라크마를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라고 소홀히 보여지지 않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먼저 이런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내 아내를 바라보는 내 눈이 내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가치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포드 제자교회를 향해서 주신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완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귀한 훈련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삶 이기적인 삶 나만을 아버지 우기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하나인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고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버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서로 아버지 깨어지고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보배가 증거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목장들 되게 하시고 이런 가정들 되게 하시고 이런 아버지여 축복이 아버지여 공동체가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깨어짐을 숨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깨어짐이 부끄러움 되지 않도록 주님 이 교회 영적으로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교의 기도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귀한 공동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의 포듀 제작교회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 후에 또 함께 준비한 음식 나눕니다. 식탁 공동체로서 서로서로 떡을 먹여주며 서로서로를 대접하는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생각하며 애쓰며 준비한 음식들입니다. 그 마음 속에 기쁨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서로를 위한 그런 마음들로 어우러지는 식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그 능력이 이제 나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살고자 다짐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 위해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